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2020년 9월 10일 목요일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통일 찬송가 218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이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려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설계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멸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너희의 노염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끝날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된통 당하고 나서야, 된통 아픔을 겪고 나서야, 그때서야 깨닫는 거죠.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좀 일찌감치 깨닫고 일찌감치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철저히 자복하고 또 회개하고 또 순종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얼마나 은혜 받는 인생인지, 다니엘의 고백과 같이 얼마나 큰 은총을 받은 삶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된통 당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그 회복의 약속이 어제 이어서 계속 반복되어서 주시는데,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4절에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지 않기를 바라요. 된통 당하고 나서, 된통 아파하고 나서.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는 첫 구절에 보면 또 고칠 수 없는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고칠 수 없는 상처. 그들의 상처가 고칠 수 없는 상처였어요. 도무지 고칠 수 없는. 안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되었다. 이 상황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뭐 고칠 수만 있다면 좀 고쳐서라도 쓰겠는데, 좀 상처를 좀 이렇게 치료해서라도 좀 쓰면은 좀 쓰겠는데 이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멸망하게 하죠. 완전히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전혀 고칠 수 없는. 그런데 참 놀라워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고 하나님이 버리셨는데도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도 그 심판받는 백성에 대한 시선을 놓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받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보호하심이 놓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고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고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들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 너무도 분명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아무리 가능성이 없고 아무리 모자란 자가 돼도 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이 다루시는 대상이 될지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잘 됐다, 저렇게 살더니 저렇게, 저렇게 심판받고 저렇게 저주받고 저렇게 저렇게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을 끝까지 보호하세요. 끝까지 보호하세요. 그들을 탈취한 자들을 또다시 탈취를 당할 거예요. 그들을 잡아먹는 자들을 또다시 잡아먹힐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 결론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은 우리가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전혀 고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던 그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는 이 백성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완전히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의 시선, 그들을 향한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 이 장면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말씀이죠. 예레미야는 이것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전하여 준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마음이었겠는가? 마음에 막 그 울컥한 그런 마음들이 감동이 막 밀려올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이 울컥한 거죠. 내가 심판을 선포하고 있지만 그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갈 것을 선포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완전히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다시 기억하셔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이들을 지키신다는 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 예레미야는 눈물로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당당하게 뻣뻣하게 메마르게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민족이 내 민족이거든요. 그 민족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죠. 1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감염되고 있는데 백신이 없는 것과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망한 사망자 수가 드디어 9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제 곧 100만 명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100만 명. 이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 세계에 죽은 숫자가 지금 90만 명이 넘었고 곧 100만 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역사에, 인류의 역사에 두고두고 아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민족, 대한민국만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아픔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신이 없는 거예요. 치료할 약이 없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세요.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이 없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없는 피고인, 약과 처방도 없는 중병에 걸린 사람 얘기하고 있죠. 생각해 보세요. 아주 큰 범죄를 이 피고인으로 몰리고 있는데 이 변호할 사람이 없다. 아무도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려서 있는데 아무도 변호할 사람이 없다. 또 약 없는 병에 걸렸다. 도무지 치료할 방법이 없다.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만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참 이것이 너무도 사악하다. 너무도 사악하다. 모든 삶을 멈추게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나 이거는 누구를 막느라 다 힘들잖아요. 다 힘들어요. 힘들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힘들어요. 사업하는 분들도 힘들고 자영업자들도 다 힘들고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또 신앙조차도 다 중단시키잖아요. 예배할 수 있는 그것조차도 다 중단시키잖아요. 얼마나 사악한지. 아무리 살펴보아도 피할 길도 도움을 막을 길, 받을 길도 없어요. 오직 하나는 절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17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함에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 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기 분명히 얘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함에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 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고쳐주겠대요. 불가능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불가능, 절망적인 이 상황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하나님에게도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도 불가능한 일, 절망적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시면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무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심각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진 이때에 여러분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체험하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알잖아요. 그거를 절실히 느끼잖아요. 도무지 우리 여러분의 의학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의학이 최첨단으로 발전했습니다.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사람도 재생산할 정도인데요. 그런데요. 안 되잖아요. 전 세계가 왜 90만 명이 넘을 정도로 다 죽어갑니까? 왜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지금 수십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의 최강의 나라입니다. 그 왜 그렇게 국민들이 죽어갑니까? 그런데도 왜 아무런 조치도 못 취하고 있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런데 보세요. 여전히 불가능한 곳에서도 말씀을 따라가면 소망이 있어요. 여전히 어두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가면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도 말씀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소망이 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완전히 회복시킬 것입니다. 18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올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그 성읍은 폐허가 되어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포로는 그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얘기합니다. 대단히 희망적이고 힘찬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기 돌아오게 할 것이다. 사랑을 베풀 것이다. 건축될 것이다. 사람이 살게 되리라 얘기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희망적인 얘기입니다. 절망적인 이야기로 가득한 현장 속에 낙심한 백성들 앞에 주어진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돌아오게 할 것이고 사랑을 베푸실 것이고 건축될 것이고 사람이 살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절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주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전혀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한 일이 되고 있고 전혀 희망이 없던 일들이 다시 희망을 발견하기 시작했고 전혀 낙심된 절망의 상황들이 바뀌어서 대단히 희망적인 상황들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역사.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압제했던 자들에 대한 그 한이 있는 거죠. 분노가 있는 거죠. 그 미움이 있는 거죠. 왜요? 당했잖아요. 아팠잖아요. 23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다 얘기합니다. 현재의 아픔과 고통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위로가 임하기에 오늘을 견뎌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을 견뎌라.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 때문에 분노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 때문에 한을 품지 마라. 반드시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을 참고 견뎌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에 너무도 정확하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냐 아니냐 뭐 그것은 내가 평가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때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안에 소망을 발견하며 세상에는 절망이지만 세상에는 아무리 보아도 더 이상 치료할 그 약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이 나의 변호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고쳐주실 치료자가 되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떼어놓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오늘을 견딜 때 오늘을 버틸 때 오늘을 참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4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우리는 대개 당장에 힘들면 오늘 내가 당장에 힘들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만 더 크게 보일 뿐이에요. 내가 오늘 이렇게 심각한 일을 벌어졌을 때에 미래는 조금 중요하지 않아 보여요. 오늘 내가 아프기 때문에 오늘 내가 힘들기 때문에 오늘 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거기가 더 큰 거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요. 그런데 너희가 끝날에 깨달으리라. 이게요. 너희가 끝날에 깨달으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깨닫게 되는 때는 분명히 올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가 끝날에는 깨달으리라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일찍 깨달으면 지혜가 아닙니까? 일찍 깨닫고 주님을 붙들고 꽉 붙들고 저는 주님 아니면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절대로 희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일찍부터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가 아닐까요? 나중에 다 당하고 나서 끝날에 깨닫게 되느니 아예 지금부터 아픔의 현장 속에 고통의 현장 속에 그것을 일찌감치 깨닫고 나를 지금까지도 시선을 고정하시며 여전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내게 엄청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시 돌아와 엎드려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고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시의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너무 커서 결코 회복될 수 없을 듯 보입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아픔이 너무 커서 이것이 도무지 회복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임을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어도 그곳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의 현장 속에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외면하고 있는 듯 싶고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서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러한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소망을 받으셨으니 이제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오늘도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할 때 설교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90만 명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사망한 사망자 수가 90만 명이 넘었고 이제 곧 100만 명을 달성하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세계 인류의 역사 속에 뼈아픈 아픔의 이야기입니다. 한 병으로 인하여 바이러스로 인하여 죽어가는 숫자가 지금 100만 명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사망자가 발생되지 않고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전 세계가 다시 희망적인 나라 또 다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을 가슴가슴마다 예배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셔서 예배 자리가 회복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이 코로나 사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정신적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울증, 조울증 뿐만 아니라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그 생각에 분명함을 주시어서
하나님 흔들림이 없게 해달라고, 지치고 넘어지는 일 없게 해달라고,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건축을 위해 기도할 때 애쓰고 고생하는 수고하는 우리 건축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들에게 각별한 지혜와 은총과 돕는 자의 손길을 붙여주셔서 이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소망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각자 기도하시고 우리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